저는 때로 개혁자들의 전기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쓴 편지를 읽는 일을 때로 즐깁니다. 약 5년 전에는 법과 군주라고 하는 책을 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였던 사무엘 러더포드의 서한집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전기문을 통해서 주일날 철도가 운행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철도 청장에게 주일날은 철도를 운행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송도 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모음책인 사무엘 러더포드 서한집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성도와 교회를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의 큰 흐름을 기술한 교회사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지만 특별히 교회사의 거인처럼 우뚝 서 있는 개혁자들의 전기나 또 그들이 쓴 편지를 통해서도 매우 큰 유익을 받아 누립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사, 종교계획사와 같은 책만 있고 개혁자들의 삶을 다룬 전기문이나 그들이 써보낸 편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를 세세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만 있고 선지서가 없다면 그 당시 구약교회 목회자였다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의 목회 사역의 방향과 그 삶의 자세가 어땠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고 신약의 역사서를 알 수 있는 사도행전만 있고 사도바울이 쓴 서신이나 다른 일반 서신들이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목양했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과정을 기술한 사도행전이 주는 유익도 크지만 사도들이 쓴 편지도 그에 못지않게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가져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대성경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은 대성가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 이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대성가 교회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새 안식일, 사실은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름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황급히 떠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차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전해준 대성가 교회 소식을 전해듣고 써 보낸 편지가 바로 대성가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급작스럽게 박해가 일어남으로 황급히 대성가를 떠나게 됨으로 인해 가졌을 법했던 대성가 교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라는 본문 2장 17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떠난 것은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로부터 부모를 잃게 된 것은 혹은 고아가 된 것은 이라는 뜻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남겨두고 황급히 떠나온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보여줍니다. 대성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였는지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빌립보서에도 나타나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가서에서 자기 연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외분자야 라고 불렀던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물씬 묻어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사도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모든 관심과 자랑과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목사님들,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미움의 대상이요, 원수였지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신자는 바울의 가장 큰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항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께서 이제 계시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때문에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써보낸 변증적 성격을 띈 편지지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은 거짓 선생들처럼 누가 공적으로 발행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추천서가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증거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왜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깊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요 기둥이긴 했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과 연합된 성도였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연합을 생각하지요.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과의 연합,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과도 연합되지요. 이렇게 연합되어지면 다른 지체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다른 지체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목회한 성도들과 깊이 연합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는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위의 말씀들은 성도들과 얼마나 깊이 밀착되어 있는지, 그들과 얼마나 깊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대개 목회자들은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큰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 성도와 깊이 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시간을 행정과 기획과 여러 일에 가담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처럼 일일이 각 사람들을, 각 가정들을 심방하지 못하지요. 이런 목회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면되지 않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각 가정을 다 돌아봐야 되는 목회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가슴속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성도의 수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성공의 여부는 얼마나 많은 수를 모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성도들과 깊이 밀착되어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목회 성공의 여부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은 바울이 대선과 교인들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말한 다음 그냥 대선과 교인들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표현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목회 사역의 목표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사역을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의 사역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어땠는지 얼마나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의 여부를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세웠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장인 어른이 저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해줬습니다. 최 목사, 너무 많은 성도 모으려고 하지 말라고. 목회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성도를 세우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격려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드러나 있는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과정이요 결과가 아니며 진정한 결과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750년 6월 22일에 우리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목회했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선별적 성찬 참례를 고집했다가 교인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입니다.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는 지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류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자신이 행한 일을 직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영광을 보러 가서는 안 됩니다. 한 목회자의 목회돼서 함부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목회자가 얼마나 목회를 잘 감당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지 여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풀과 지퍼로 지었는지 아니면 금과 은으로 지었는지 그 여부는 마지막 날에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이 세상의 마음을 두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요, 현세 관점으로 우리의 목회를 판단하기보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목회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뜻에 신실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목회했던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날은 수치와 굴욕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를 섬겼지만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 전체가, 아니 대다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서게 된다면 그날은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요, 감사와 찬송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살펴보려면 사실은 서신서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그럴 수는 없고 우리 본문 대전서 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만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5절에는 디모데를 대상가에 보낸 경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눈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알고 계신 바대로 대상가에서 핍박이 나서 바울은 황급히 대성가를 떠나게 되고 베아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당시 세계적으로 지적인 도시로서 많은 철학가들과 지성인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고린도는 또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무역도시로서 음란과 우상숭배가 횡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는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은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를 떠나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성과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바울이 자신의 이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대성가로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3장 1절에 좋게 생각하고 라는 이 말은 선호하였다 라는 뜻도 있지만 선택하다, 결정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중생한 신자 안에도 이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은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자기를 부인한 삶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지요. 따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당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의 과정들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기본적인 삶의 자세,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오히려 더 흉족히 여기고 디모데를 대사니까로 보낸 것입니다. 데니과 전서는 사도바울의 보냄을 받고 대성과 교회 다녀온 디모데의 소식을 전해듣고 써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대성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대성과 전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충직한 부목사님, 정말 충직한 목회자를 떠나보내고 싶습니까? 싫지요. 옆에 늘 두고 싶지요. 자신이 혀처럼 손처럼 부리는 분이 있다면 아마 곁에 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홀로 있고 그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지역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관심을 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관심을 뒀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얻은 사도바울의 가장 최대 조력자지요.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교회 사정을 나처럼 한뜻으로 헤아릴 사람은 이 디모데 말고는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합심교단 태동기에 교회를 개척했던 1세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가 그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몇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100회 총회 때 헌의안이 올라와서 부결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합신 헌법에 의하면 임시 목사로 2년 사역하다가 2년 후에는 위임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3분의 2의 표를 받지 못해서 2년 동안에 사역을 정리하고 갈 곳 없이 떠나야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4분 5일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교회를 키우는 데는 관심을 가졌지만 이처럼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CRC 교단은 노예가 한 사람의 목회자를 허입하면 그때부터 전 신학의 과정에 필요한 학비를 다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목회자 한 사람과 목회 후생을 연결해서 평생 멘토로서 그 사람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목회 후보생을 모집해서 칼빈 신학교에서 그들을 위한 목회자 예비 캠프를 여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당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CRC 교단이 이런저런 문제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교단의 자산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를 넘습니다. 몇 천억이 아니에요. 조를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유산을 다 교단에 내놓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허입되면 그 사람이 풀로 스칼라십을 받으면서 목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있는 목회자가 목회 인생에서 떠나게 되면 교회가 급속히 쇠퇴해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부터 목회 후보생을 양산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실행이사로 일하는 김준범 목사님, 양해문교회를 담임하는데요. 그 전의 목사님이 송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두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후원을 했고 함께 설교를 번갈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CRC 교단처럼 은퇴한 목사는 그 교회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반경 몇 킬로 이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예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너무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평생 목회했는데 그 교회 얼씬도 못한다.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뭐가 정말 지혜로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충실한 목회자를 미리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맡길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대선일과로 보낸 목적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살펴봅시다. 디모데를 대선일과로 보낸 첫 번째 목적은 2절에 나타난 바대로 대선과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굳게 한다는 말은 회심한 사람을 견고히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하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세울 때는 버팀목과 지조로 굳게 세우는 것처럼 회심한 성도의 마음을 굳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를 굳게 한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얄팍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은 현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한 결과예요. 이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충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다면 왜 그들이 이단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도리를 쫓겠어요. 디모데를 대선일과로 보낸 두 번째 목적은 3절에 나타난 바대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환난 중에서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는 일,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이 사실이 3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첫째는 목회자가 어떤 일로 부름받은 자인지를 알려주지요. 본문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부탁받은 일, 즉 대성과 교인들을 경고히 세우고 그의 믿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로 그 일을 가리킵니다. 이미 살펴보면 본다대로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에 수송되는 자지요. 1장 9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목회자는 회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가 성화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지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회심과 성화에 있습니다. 회심과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자가 회심과 성화에 대해 봉사한다라는 이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고 있었는가 하면 대성과 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친히 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목회자와 성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오는 교회 모습과 성도가 오는 교회 모습, 목회자가 바라는 목회상, 성도가 바라는 목회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목회에 오르는 경륜이 이거 어디 있지요? 목회자가 바라는 목회, 목회자가 바라는 교회 모습과 성도가 바라는 교회와 성도가 바라는 목회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힘들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신학과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누구도 받은 겁니까? 대성과 교인들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권면했을 때 디모데를 바울처럼 환대한 거예요. 그 반응이 6절부터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과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도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대성과 있을 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이미 장차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절에 미리 말하였다라고 할 때 이 말했다는 말은 위할료 시제로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따르는 일이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사도바울도 이런 몸으로 따라서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도 말해야 됩니까? 장차 받아 쓰게 될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십자가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더 극심한 핍박이 닥쳤지만 실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권면한 권면에 그들의 영혼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대설과 보낸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느니라는 3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8절에서 대설가로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라고 언급을 했지요. 여기 사탄이 막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시기를 위해서 다시는 대성가로 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급작스러운 어떤 병 때문에 고린도 겪은 일을 염두에 두고 사탄이 막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보니까 자신의 질병을 가리켜 육체의 것이 사탄의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사탄이 복음 전파 사역과 목회 사역에 방역된 노릇은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탄에 의해서 걸린다거나 모든 일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김기동의 귀신론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쓴 13개 바울 서신을 보시면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8개 서신이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라는 표현이 골로새에서 나타나고, 나머지 세 서신,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데만 사탄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사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사탄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울의 성교 사역을 막고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나타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본문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은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해놓은 수고를 헛되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이 사탄의 궤계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막았지만 바울은 기도로 이겼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마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사탄 역사를 분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목사님들, 독립자 여러분, 목회 성공은 누가 많은 수를 모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뜻에 신실하게 목회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뛰어도 반칙을 하면 실격 처리가 돼요. 차라리 속도가 좀 늦고 마지막 순위로 골인을 해도 그래도 골인에서 합격 판정 받으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뛰어도 나중에 내 실격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모든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에 신실한 목회, 사도월이 보여준 목회 의미를 따라서 목회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목회한 성도를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의 멸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극히 미천한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맡기셔서 이 말씀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한 그 영혼을 굳건히 세우며 환난 가운데 위로하는 이 귀한 주책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 돋보이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듬지 않으면 우리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의 몸에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도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힘껏 목회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바로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의 명예라고 고백하면서 그 멸류관을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